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둔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용서란 제목으로 하는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상담자 가운데 데이비드 시멘즈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국의 베스트셀러가 됐던 상한 감정의 치유란 책을 썼던 분입니다. 이분은 목사고 또 상담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만나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일들을 많이 했고, 그런 가운데 사람들 만나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문제가 뭔가.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통해서 내린 결론을 크리스천티 투데이라고 하는 이 잡지에 기고를 했는데,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자, 사람을 만나서 상담해 보니까 사람들에게 주된 정서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용서에 가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크게 두 종류의 용서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용서 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없이 많은 성도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에 대해서 압니다. 예수님도 알고 복음도 아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께 용서받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는 용서는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용서도 어느 정도 안다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을 행한 사람들, 악을 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데 용서하지 않고 마음의 분노를 품고 원망을 품고 계속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주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면 제일 먼저 받는 게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우린 죄인들이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하죠. 그리고 예수를 믿었을 때 제일 먼저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참된 안식이 있고 참된 평강이 있고 참된 자유함이 있습니다. 용서를 받았다 한다 할지라도 확신이 없으면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확신 가운데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허물들을, 잘못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가깝게는 내 부모, 내 자녀들, 내 배우자들, 친구들, 또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분들의 허물들을 용서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확신 가운데 우리가 또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가운데 3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을 쓴 사람은 존 루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는 노예상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들을 잡아다가 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존 루톤도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이 노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고 다시 자신이 이어서 노예상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를 잡아다가 다른 나라의 노예를 파는 그런 아주 나쁜 짓을 한 것입니다. 그날도 노예를 다 팔고 영국으로 배를 타고 돌아오는데 심한 폭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폭풍을 만나니까 두렵죠. 여러분, 들어오면 뭐가 찾아오고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생각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자기 죄를 깊이 하나님께 뉘우치며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와서 그 사람은 노예 제도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사람이 되었고 나중에 성공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나중에 그가 지은 찬송이 바로 Amazing Grace라고 하는 우리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입니다. 1절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그 그 사람이 지은 죄는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주었어요. 그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을 때 그런 용서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 용서함 속에서 자유와 안식을 누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확신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 가운데 다섯 번째 기도문에 용서에 가는 기도를 집어넣었습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여섯 개 기도문이 있죠. 세 개는 하나님에 가는 것이고 세 개는 우리의 필요에 가는 것들인데 먼저 세 개에 나온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고 나머지 세 개는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보호에 관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가운데 다섯 번째 기도가 바로 하나님 용서에 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내 죄를 회개해서 용서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함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한 것을 말합니다. 이 용서가 잘 안 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신앙 성숙이 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분을 갖고 성경을 알고 성경 공부를 해도 이 용서 문제에 대해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관계도 잘 못해요. 가정 안에서 부부 관계도 잘 못하고 부모와 자식 간 관계도 안 좋은 경우들 많습니다. 직장에서 다른 동료들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여러분 용서를 경험하시고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 말씀 우리에게 가르치는 용서에 대한 몇 가지 가르치고 첫째는 용서 기도 가르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든 죄인은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용서 기도를 하라고 했을까요? 왜 다른 사람 용서하려고 했을까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죄인에게 필요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용서받을 필요도 없고 용서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 기도를 하고 용서를 하며 살라고 했던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사람이 없죠. 다 죄인입니다. 우리 입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또 다른 사람 보지 않는 생각으로 온갖 죄를 다 지으며 삽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지 않는 게 죄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게 바로 죄입니다. 성경에는 하지 말라는 것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라는 것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지 않는 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고 살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두려워하며 하는 사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도 죄고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고 전도하지 않는 것도 죄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저 죄가 없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수만 가지의 죄를 지으며 삽니다. 그 더 나가서 함께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짓습니다. 입으로 죄를 짓죠. 말로 죄를 지어요. 나는 무심코 한마디 던졌는데 그 말이 상대방의 상처가 되어서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많은 경우에 죄 짓는 사람은 몰라요. 자기는 무슨 짓을 했는지 모릅니다. 상대방에는 그 말이 상처가 되어서 수십 년 동안 고통과 원망과 분노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행동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준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얼굴을 웃고 있는 것 같은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저주하고 망했으면 좋겠다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분 질투와 좋지 못한 악한 욕망 속에 사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우리 모든 죄인들 때문에 이 용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우리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들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라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용서가 필요합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 용서가 필요한 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용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 잘못했다면 그 사람에게 떠오르는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이 용서 문제에 대해서 자유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안식이 없습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 관계가 좋을 수 없어요. 그 사람 나타나면 피할 겁니다. 사람들이 도망 다닐 거예요. 여러 이유들 핑계대면서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걸 싫어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임을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기도는 우리는 용서를 하며 살아야 될 존재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지만 또한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며 살 것을 이 기도는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줬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라고 가르친 게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중성 목사는 이 기도가 주기도문 가운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도가 주기도문 6개의 기도 내용 가운데 가장 하기 힘든 부분이고 또 실천하기 힘든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어려워요. 나의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줬던 사람들, 막대한 피해를 끼쳤던 사람들, 때로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생명을 취했던 사람들을 용서하며 산다고 하는 것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 이 기도를 통해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용서하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친구가 한 분 있습니다. 50이 넘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 어렸을 때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우리 부모들 세대는 기대가 있었죠. 자신들은 공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 자식들만큼은 잘 가르쳐서 우리와는 다른 번듯한 직업을 가지고 살기를 갈망했습니다. 열심히 가르쳤지만은 그 친구는 공부를 잘 못했어요. 모든 용도가 거의 잘하지 못했어요. 물론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공부는 잘 못했지만 기계는 소질이 많아서 기계를 잘 다루고 이런 자격증들을 따는 것은 금방방했어요. 그 친구는 그 분야로 나갔으면 성공했을 겁니다. 공부를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욕을 하고 비판을 하고 정죄를 하고 때로는 손찌검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 들겠어요? 부모에 대한 분노, 원망. 어렸을 때는 아버지에게 대항할 수 없으니까 꽉 사귀고 있다가 이제 성인이 됐습니다. 이제 복수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복수했을까요? 나 결혼 안 할 거다. 장남이에요, 장남. 장남이기 때문에 모든 부모의 간절한 소원은 빨리 장남이 결혼해서 손자, 손녀 낳는 것이죠. 그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결혼을 하지 않음을 통해 내가 내 부모에게 복수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결혼 않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그 친구와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그 말 속에 얼마나 가시들이 많이 붙었는지 몰라요. 독이들의 독이.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는데도 그러니까 그 마음이 원망과 분노로 너무 가득하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물론 그 친구 예수를 믿지는 않아요.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니까 그 마음이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도 고통스럽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주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용서하면 사셔야 돼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은 날마다 지옥 같은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이게. 자신에게 해를 가한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시간 지나버리면 다 잊어버려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무슨 말 했는지는 몰라요. 어렸을 때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아들에게, 그 아버지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죠. 그 아버지도 어려울 때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에게 사랑받은 경험도 없고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된다는 방법도 모르다 보니까 자기 방식대로 키웠는데 자식은 그게 상처가 되었고 아픔이 되어서 평생을 부모를 원망하며 살고 있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해를 가한 사람들은 몰라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어떤 고통을 줬고 어떤 상처를 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받는 사람은 괴로워하죠. 그래서 늘 용서하지 못할 때 그 사람은 지옥 같은 고통에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괴로운 겁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아니, 가해자가 아니고 내가 괴로운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안식이 없어요. 내 마음에 분노와 원망과 이런 마음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는 용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기도가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기도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불순종의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순종의 삶을 산다 하면 용서기도 필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늘 살 때 어떻게 사냐면은 불순종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보다는 불순종하면 사는 경우도 많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삶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직 부활의 몸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이 있어요. 예수 믿었어도. 신분적으로는 의인이고 하나님 자녀지만은 내 안에 여전히 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 약한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불순종의 삶을 살게 만들고 제약된 삶을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용서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또 용서 기도가 필요한 것은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용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는 파괴성이 있습니다. 이걸 잘 모르신 분들 있으면 집에 가시면서 부부끼리 한번 싸워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좋았던 관계도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관계도 그 순간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유루가 깨지듯이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여러분은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만 의존해서 살도록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하나님과 죄로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많은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영생인 삶을 살 수 없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럼 내 마음에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오늘처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뭔가 마음이 불편하는 기쁨이 없는 평안이 없는 즐거움이 없는 뭔가 목마른 그런 삶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나무가 뿌리가 뽑히는 것처럼 그 상태죠.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히게 되면 생명의 원천인 이 물과 땅과 단절되기 때문에 목마름을 경험하고 두려움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죄를 짓게 되면 일시적으로 하는 관계가 단절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관계가 깨져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용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용서 기도는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용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가운데 네 번째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영육간에 필요한 양식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용서에 가는 기도는 우리 영혼을 위한 기도예요. 영혼을 위한 기도. 우리 양식을 먹으면 육체가 배가 부르고 배가 부르면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게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용서 기도가 없으면 내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용서가 필요합니다. 왜 매일 죄를 짓습니까? 그래서 우리 매일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 죄를 구하며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어거스틴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하실 수 없는 게 몇 가지가 있다고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죄인이 회개하면 용서를 반드시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품상 죄인이 회개를 했는데도 하나님 봤을 때 야 너는 안 되겠다. 넌 너무나 악한 사람이니까 너 네 죄만큼 내가 못 해주겠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고 아무리 더러운 사람이고 아무리 모든 사람들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나와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이게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시편 32편 1절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누가 행복합니까? 자기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용서의 분명한 확신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참된 안식이 있어요. 참된 기쁨이 있어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용서 기도는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말하고 있는 건 뭡니까? 뭐 많은 것들을 말하죠. 하나님 사랑도 말하죠.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용서입니다. 용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 문제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고 복음을 전하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 그래 용서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 용서의 확신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 말하는 내용을 잘 이해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의 삶을 살지 못한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외친단다 할지라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게 뭡니까? 복음, 용서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했다는 복음이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라는 내용들이에요.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것을 모른다면 내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 작은 죄를 지었어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안다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죄를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안다면 내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죠. 복음을 바로 안다면. 복음을 바로 아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용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용서의 이 기도에 말씀하시는 용서 기도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용서받으려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할 때 바리새인 자기 의를 드러냈잖아요. 저는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저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고요. 그러나 세리는 고개 들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먼저 나와야 할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악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런 죄를 범했군요. 누구 형제에게, 누구 자매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동료들에게 말로써 행동으로써 내가 이렇게 또 죄를 범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의 뿌리가 너무 깊어서 우리 여러분 두 사람만 모이면 서로 잘났다고 자랑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더 잘났다. 내 가진 걸 통해서, 내 있는 걸 통해서, 그것도 안 되면 내 자식을 통해서, 내 남편을 통해서, 그것도 안 되면 내가 아는 사람이 누구 국회의원님 뭐니 하면서 자랑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속에서는 무슨 말? 나는 너보다 더 나아 이 말이에요. 서열을 정해, 서열을 이렇게. 두 사람만 이상 모이면 서열을 정합니다. 내가 너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되죠. 그게 뭐예요?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자랑은 같지만 교만이지, 교만. 교만의 뿌리가 얼마나 깊어요. 이런 악함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죠.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 이러한 죄를 수없이 범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말로 범한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말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한둘인지 아세요? 여러분도 무심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몰라요, 몰라. 자기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 몰라요. 그걸 또 했다는 거 안다, 한다 할지라도 무슨 생각 가는지 아세요?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리겠지. 여러분 잊어집니까? 잊어지지 않아요, 상처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회개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말이에요.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죄를 짓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 회개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용서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하루를 마치기 전에 여러분 자신들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말로서 행동으로서 잘못을 행하지는 않았는가. 내 자녀들에게, 내 남편, 내 아내에게, 내 동료들에게, 교회에서 여러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뭔가 잘못하지 않았는가. 그런 건 떠오른다면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그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찾아가셔서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적당하게 넘기면 뭐 시간 지나면 다 잊혀지겠지. 여러분들이 잊힐 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보세요. 계속 말하는 특별히 선지서를 잘 보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공의 그 공의를 이루셔요, 여러분. 정부가 잘못했든 어떤 개인이 잘못했든 우리는 잊어버리고 산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안 잊어버려요. 반드시 그런 악을 드러내어서 공의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된다면 마지막 때 예수님께 재림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다 드러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용서해야 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 측량할 수 없는 죄를 용서받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만 잘 깨달아 우리가 누군가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받은 죄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몇 개뿐입니까? 다 깨끗한데 몇 개, 가벼운 죄 몇 개 용서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번 한 짓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곰곰이 한번 손을 얹고 한번. 어렸을 때는 뭘 모르니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이성적으로 깨달을 만한 나이가 됐을 때 여러분들 마음으로 또 다른 사람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부모에게, 자녀에게, 직장의 동료들에게,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목회자들에게 했던 악함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을 하나, 뭐, 많게도 아니고 그냥 그 하나마다 그냥 종아리를 한 듯이 뛴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대로 걸어다닐 사람 여기 있겠어요? 다리 다 부러져가지고 지금 다 집에 계셔야지. 우리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그 부분을 다 우리에 대해서 처벌을 한다면은 살아남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막 지금도 밖에 나가면 여기저기서 막 번개가 터지고 막 이게 지나다가 막 뭐 사고로 죽는 사람 많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은 다 용서해줘요.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앞으로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줘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신 분이니까 야 다른 죄는 다 용서해도 그 죄만큼 안 되겠다. 그런 죄가 없어요. 사람들이 용서 못하죠. 저놈은 안 됩니다. 저놈만큼 지옥 갈 겁니다. 저 죄는요 다 절대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런 죄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줘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회사처럼 기준을 딱 정해놓고 이 정도로 용서되지만 여기 넘어가면 용서 못한다 하면은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 기준이 못 미치니까. 근데 하나님에게는 기준이 없어요. 누가 되었든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들을 다 용서해 준다는 것입니다. 또 용서의 삶을 살려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한답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기도문 뒤에 나온 말씀이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마태복음 18장에서 한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줬죠. 어떤 임금에게 만 달란트의 빚을 줬습니다. 만 달란트 하면 당시 화폐로 계산하면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1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얼마냐? 20만 년을 일해야만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20만 년 동안 하루도 쓰지 않고 다 모아야만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하루를 100불로 환산한다면 약 60억 달러입니다. 60억 달러. 뭐 이런 돈은 빌 게이츠는 가지고 있지 뭐 누가 보통 사람 가지고 있겠습니까? 갚을 수 없는 돈이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임금에게 막 눈물로 사정사정 하니까 임금이 이 사람의 이 엄청난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그리고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이제 집을 향해 가는데 자기에게 100 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나죠. 100 데나리온은 100일 동안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100불로 한 사람 나면 10,000불 정도 되는 돈이죠. 자기가 탕감받은 금액에 비하면 10,000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친구가 안 갚았던 말도 아니고 조금만 기다리는 데 갚아주겠다고 사정을 합니다. 그런데 친구는 그 말을 거절하고 100달러로 빚진 친구를 감옥에 가둬버려요. 여러분 주위 사람을 보고 너무나 황당하죠. 저 사람 60억 달러를 1만 달러한테를 탕감받는데 이게 무슨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 임금이 가서 다 알려받쳤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당장 불러라고 했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그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감옥에 들어가는데 빚을 다 갚겠습니까? 죽을 때가 거기 있었는 것이지. 그럼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유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내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너희 아버지도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만 달란트보다 더 큰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측량할 수 없는 죄. 죄가 너무 많아서 카운트가 안 돼. 그 엄청난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상대방이 나에게 한 짓은 별로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말 한마디 잘못한 것이고 행동 하나 잘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면서 그 사람이 죄를 용서 못해. 어떻게 우리는 그 사람이 복음을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용서한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 한 분도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자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심판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용서하고 회개를 구하며 용서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용서하지 않으면 참된 안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용서하는 자신을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하지 않으면 본인 자신이 지옥 같은 곳도 고통 속에 살아가요. 그 친구 보세요. 50을 넘었는데 여전히 그 브레인 에이지는 티네이저. 몸은 어른인데 나이도 어른인데 삶에서도 여러 여자들이 그 남친구와 결혼하겠다고 교제도 하겠지만은 다 거절했어요. 돈도 벌었어요. 여러 기계들도 중장비들도 이렇게 하면서 많은 돈도 벌었는데 다 거절했어요. 왜요? 아버지한테 복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그래도 여전히 그런 분노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은 내가 지옥 같은 고통 속에 살아가요. 내가 늘 고통과 불안과 원망과 증오와 저주 속에 삽니다. 이런 분들은요 가정에서도 부부 관계가 원활하지 않아요. 부모와 자식과 관계도 원활하지 않아요. 직장에서도 다른 동료들 관계가 원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만 고통이 임한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그 고통의 여파가 여러 사람들에게 미치는 거예요. 말 속에 분노가 들어있어요. 말 자체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에요. 원망을 하고 세상을 어둡게 쳐다보고 그러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용서는 내 자신을 위해 필요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용서할 때 내가 그때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고 용서할 때 내가 진정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용서할 때 내가 예수의 복음이 뭔지를 십자가에서 말하는 그 용서의 복음이 뭔지를 내가 깨달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용서는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다는 것입니다. 용서의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의 잘못을 듣고 회개를 받고 용서한 게 마땅해요.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지었던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 뭘 잘못했는지 기억도 못해요. 더구나 시간이 많이 지났으면 몰라요. 그 아버지 알겠어요? 모릅니다. 왜 아들이 저렇게 됐는지 몰라요. 자기는 잘하라고.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잘못 대라는 부모가 되면 누가 있어요? 잘 대라고 그렇게 했는데 자식이 그게 상처가 되고 아프면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용서를 받고 우리가 용서하면 좋겠지만은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용서는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공의에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보셨죠? 제가 얼마나 괴로워하고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를, 그 사람 말 때문에, 그 사람 행동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아프고 괴로워 있는지를 하나님 보셨죠?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보셨어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고 하나님은 아셔요. 여러분 예수님도 아시죠? 예수님도 우리처럼 사색 때문에 배신도 당해봤고 미움도 받아봤고 원망도 들어봤고 사람들에게 거절도 당해봤고 다 당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게 아니죠. 압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 아픔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 우리는 용서하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용서한 대표적인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계셨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 조롱을 했어요. 네가 하나님이면 한번 내려와 봐. 지나는 사람들도 조롱을 했고 밑에 있는 사람도 조롱을 했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그들을 다 용서하며 죽으셨어요. 그들 회개를 받고 용서한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일곱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최고의 맹설교는 스데반입니다. 참 희한하죠? 맹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그 명설을 듣고 사람들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였어요. 근데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하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그들의 회개를 용서받고 회개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용서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공의에 맡긴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의 공의에 모든 걸 맡기고 스데반은 그냥 용서하고 죽은 거예요. 중국이 공산화될 때 신실한 목회자였던 워치만이라는 분이 계시죠. 물론 이분이 뭐 신학적으로 좀 맞지 않는 부분 많이 있지만은 중국 교회를 위해서 상당히 헌신적 일들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 책들도 많이 썼죠. 뭐 영어로도 많이 번역된 책들도 있고 한국말로 번역된 책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분이 이제 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교회 뭐 지도자를 장로님들을 같이 사역을 하면서 이 장로님들이 이분을 상당히 힘들게 하신 거예요. 막 정부에 고소하기도 하고 모함하기도 하고. 그런 이분이 워치만이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어요. 같이 교회 안에서 목회하면서. 근데 워치만이는 그대로 복수하지 않고 그 장로님들의 잔식들을 몰래 공부하도로 다 지원해줬고 대해줬어요. 같이 복수한 게 아니에요. 더 그 자식들이 잘 되도록 기도해줬고 물질로 후원해줬고 도와줬다는 겁니다. 이게 왜 가능하겠어요?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에 비하면은 그분들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회개하지 않아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오히려 더 그 사람은 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그 사람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렸다 하는 게 아니에요. 빨리 하셔야 돼요. 빨리.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이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에베소서 4장 31절로 32절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아 같이 하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어요? 무조건적으로. 여섯 번째, 용서했으면 이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란 놈이 이미 용서했는데도 또 끄집어 내죠. 이렇게 쭉 끄집어 내가지고 또 서운한 마음을 갖게 만들고 또 그 사람에 대해 분노하게 만들고. 여러분 용서했으면 잊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셨으면 잊으셔야 돼요. 과거에 엄청난 죄가 있단다 할지라 하나님께 눈물로 해결했다면 잊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면 우리 죄악에 대해서 잊어버리십니다. 마귀처럼 그렇게 머리가 안 좋으신지 모르겠지만 잊어버려요 그냥. 근데 마귀라는 놈은 너무 잘 기억해요. 1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도 나는 다 잊어버렸는데 다 그 집에 내서 너 이런 놈 아니었어 하죠. 잊어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셨으면 그 지약에 얽매여서 빠져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 이렇게 말하죠. 곧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려요. 우리가 누군가 잘못을 용서했다면 완전히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여전히 또 끄집은 내가 아주 섭섭한 감정을 갖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는 겁니다. 나는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용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다섯 번째 기도가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 기도를 주기도문 가운데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이 부분이 가장 잘 안 돼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하는데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기분 좋을 때는 천국에 갈 것 같지만 기분이 안 좋으면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까지 모르겠다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불안 속에 사는 분들이 뭐 왜 그래요? 용서 확신이 없으니까. 그 확신이 없으니까 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지 않는 거예요. 가장 축복은 용서하는 사람 가운데 임합니다. 가장 큰 축복은 용서를 받는 사람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천국이에요. 그러나 가장 엄청난 지옥은 용서하지 못한 사람 가운데예요. 내가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원망과 분노와 그 여파는 나에게만 임한 게 아니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또 고통을 주는 거예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동료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의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를 여러분 사시면서 다시 한번 용서의 확신과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더럽고 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또한 우리들 또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며 살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의 악을 행하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줬던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